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의 육신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찍 잠을 깨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새벽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또 온 가정에서 단잠을 깨며 또 새벽 예배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읽고 조금 해석하며 묵상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 가운데 계시오니 미천한 종에게 말씀을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여 이 새벽에도 말씀 앞에 있는 모두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 말씀 23절부터 26절 먼저 보십시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본문에는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에게 속한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서 옛날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에게 속하는 것들이라, 속하는 것들이라. 전부 이 말씀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쓴 것이라고 보이고 지혜로운 자들,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이 받아야 할 말씀, 지혜로운 자들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다.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에게 속하는 것들, 옛날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 원문에는 그냥 좋지 못하니,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 무릇 악인더러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자, 모든 사람, 옛날 영어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은, 물론 원문에 모든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모든 사람은 뜻을 새겨서 모든 사람은 바른 말로 대답하는 자의 입술에 입맞추리라, 입맞추리라. 그렇게 보내겠습니다. 바른 말로 앞에 있는, 앞에 지금 말하는 바르게 판단하는 그런 재판하는 말을 말하죠. 모든 사람은 바른 말로 대답하는 자의 입술에 입맞추리라. 판사가 재판할 때에 피고의 낯을 보아 바르지 않은 판결을 내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은 좋지 않다. 모든 것을 공명정대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거는 옳은 말씀이죠. 출애굽기 23장 2절 3절에 보면 재판에 관해서 이런 말씀이 있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옛날에도 다수결이 있었는지 몰라도 다수의 사람들, 옛날부터 있었겠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모든 그 사회에 주된 그 일이 판단이 되겠죠. 그런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다수도 잘못될 수 있죠. 만일 그 다수결에 의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배척하고 대표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겠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다수결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뜻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 그랬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그런 말씀도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한 자든 편견을 가지고 부자는 다 나쁘다, 가난한 사람은 다 좋다, 그거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도둑질하면 도둑질은 죄니까 벌을 받아야 되지, 가난이 변명이나 그것을 죄를 면제시키는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도 정당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잘못해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라 돼 있고 잠언 18장 5절에도 악인을 두어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인을 두어하지 말고 또 의인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재판이죠. 법정이 사법부가 모든 헌법과 법률과 이성과 양심에 따라서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데 바르게 판단하지 않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일이 있지 않게 하라 그 말이죠. 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는 사람들 이렇게 연줄로 아는 사람들이니까 혹은 고향 사람들이니까 또 학교 동문이니까 배려하여 재판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재판하지 말라. 너 편 내 편 그런 걸 가리지 말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판단을 받고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고 또 잘못이 없으면 없다는 것이 또 증거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을 미워하십니다. 잠언 17장 15절에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고 참 재판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잠언 28장 4절에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그러겠죠. 율법을 버린 자만이 악인을 칭찬합니다. 악한데도 그 사람 악하지 않고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에 율법의 기준을 줘버렸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악인이 의인으로 보입니까? 또 율법을 정말 지키면 악인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 맞지. 사람들도 불의한 재판을 미워합니다. 하나님만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미워합니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이 있어서 사물의 옳고 그름을 어느 정도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민심은 천심이다 그런 말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보통은 도덕성은 민심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알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교인들은 각 성도의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도덕성의 정도를 어느 정도 압니다. 그래서 민심이 중요하고 사람들의 판단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옳다고 하면은, 악인을 옳다고 하면 사람들의 저주와 미움을 받을 것이며, 악인을 책망하면 기쁨과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다. 악인을 옳다고 하면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좋은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은 우리가 번역한 대로 옛날 영어 성경처럼 바른 말로 대답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27절 넘어가보십시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요즘에는 가정에서 집안일과 집 밖의 일의 구분이 흐려지는 경향이 있지만은 여자들도 또 능력이 있어서 밖에 나가서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어떤 남자들은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그런 남자들도 생기는 시대가 됐지만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남자는 집 밖의 일을 하고 여자는 집 안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잠언 31장 23절에 보면 현숙한 아내의 남편은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는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남편은 바깥일을 보는 것이 성문에 앉아서 그런 사회의 문제들을 의논하고 누군가가 또 바깥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오늘날에도 군대에 나가서 국방의 의무를 하는 젊은 우리 청년 남자들이 필요하고 또 각계각층에서 또 활동하는 그런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잠언 31장 27절에 보면 현숙한 아내는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이런 표현이 있죠. 집안일을 보살피고 바깥일은 남편들이 주로 하였고 또 집안일은 아내들이 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보이고 있죠. 현숙한 아내는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디도서 2장 5절에도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면서 이렇게 교훈하라.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교훈을 주면서 젊은 여자들은 집안일을 하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장 5절에 집안일을 하며.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남편은 바깥 양반이라고 그러고 아내는 집사람이라고 그런 표현이 그것이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바깥 일을 주로 하고 남편들은 아내는 집을 잘 가꾸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본문은 밖에서 다스리고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집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집을 세운다. 집을 짓는 일을 할 때에도 잘 준비하고 해야죠. 구상하고 설계하고 비용은 얼마나 들지 또 필요한 자재들은 무엇을 쓸지 또 잘 지을 수 있는 기술자를 또 다 우리가 확보하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집을 세우는 일은 물론 이런 집 짓는 뜻보다 가정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고 봅니다. 사람이 결혼하여 가정을 세우려면 가정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보통 길이겠는데 세우려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혼하려는 사람은 결혼을 위해 먼저 성숙한 마음과 결혼이 무엇인지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 좀 많이 생각하고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또 진실한 사랑, 결혼은 사랑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사랑이 없는 결혼처럼 잘못된 것이 없으니까 진실한 사랑과 또 건강한 몸, 남편이 일을 하거나 아내가 집안일도 해보면 그것은 노동과 같은 일이니까 건강한 몸이 좀 요구될 것입니다. 성숙한 마음, 진실한 사랑, 건강한 몸을 준비하는 것은 기본적이고 또 어느 정도 오늘 본문의 말을 보면은 밖에서 다스리고 밭에서 예비하라는 말은 어느 정도 물질적인 안정과 여유를 가지라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직장,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을 가지고 또 일도 열심히 좀 해서 돈을 어느 정도 저축도 좀 하고 많은 것은 아니라도 약간이라도 준비를 해서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이 정상이겠지요. 그래야 결혼이 원만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계획과 준비와 순서가 없이 즉흥적으로 막연한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고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도 집을 고친다고 하면서 먼저 새 장판부터 바꾸는 사람은 없을 것이죠. 장판 바꾸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아이고 벽지도 이게 다 헐었네, 벽지도 뜯어내고 그러면 장판이 지저분해지겠죠. 그 다음에 아이고 싱크대도 안 좋다, 싱크대도 다 드러내면 아이고 오히려 그러다가 장판도 다 긁히고 하기 쉽습니다. 또 문과 문틀도 보니까 페인트 칠을 좀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이거는 일을 완전히 거꾸로 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할 바에는 먼저 좀 많이 생각하고 준비했다면 먼저 낡은 장판과 벽지를 뜯어내고 그 다음에 문과 문틀에다가 페인트실부터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새 벽지를 잘 바르고 그리고 싱크대 고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새 장판을 깔았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저런 잘 준비하고 순서 있게 일을 하듯이 결혼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준비가 필요하다. 28절 보십시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증인은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진실한 증거를 해야 합니다. 까닭 없이, 즉 정당한 이유 없이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은 십계명의 제9계명을 어기는 매우 큰 악입니다. 왜 그 사람 미워합니까? 왜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비방합니까? 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 증거일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남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의 신임성을 손상시키고 그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의 하는 일을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과 욕심과 미움에서 나오는 행동일 것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지체가 되므로 거짓을 버리고 진실만을 말해야 하며 항상 선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남이 우리에게 행한 악에 대해 보복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 질서와 안녕을 위한 공적 형벌은 필요하지만 사사로운 보복은 하나님께서 금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선을 베푸는 것이며 심지어 우리에게 해를 끼쳤거나 해를 끼치려 하는 원수에게까지도 사랑과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주의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것이 주의 교훈입니다. 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전통 본문에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며 너희를 모욕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이 주께서 산상설교에서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도바울도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렇게 교훈했죠. 주의 말씀이나 주님의 교훈, 산상설교의 마태복음 5장에 방금 인용했던 우리가 교훈이나 사도바울의 로마서 12장의 교훈이나 다 똑같아요. 사도바울은 주님의 교훈대로 교훈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 것이 성도의 생활의 규칙입니다. 30절 응하보십시다. 내가 증왕의 게으른 자에, 증왕의 어려운 한자 말이죠. 이전에 내가 이전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으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본문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같은 부류에 두고 있죠. 그러니까 게으름은 곧 미련함이라는 것이죠. 지혜 없는 일, 게으른 것은 또 부지런함은 지혜다. 이것이 잠언의 교훈이죠. 게으른 것이 곧 미련함이고 부지런한 것은 바로 지혜다.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하게 사는 법이다. 예, 그러나 미련한 자는 게으르게 산다. 게을러 빠졌다. 보통 말은 게을러 빠졌다. 게으름의 표시는 삶과 일터의 현장에서 나타나는데 본문의 게으른 농사꾼은 배은의 게으른 농사꾼의 밭과 포도원은 가시덤불이 퍼졌고 거친 풀이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농사는 그렇게 지으면 안 되죠. 우리는 보통 지금은 도시 생활을 하니까 농사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농사를 짓는다면 농사는 아주 부지런하게 그렇게 해야 바로 되겠죠. 이와 같이 게으른 학생이 게으르면 지나가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열심히 어릴 때부터 공부해서 그래도 성적이 좀 놀 때 놀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잘 듣고 또 예습 복습, 공부 잘하는 것은 별거 아니죠. 예습 복습만 잘하면 수능 시험도 뭐 중학교 1학년부터 아마 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만 열심히 다 몇 번 마스터하고 또 문제집을 아마 몇 권만 풀어보면 수능 100점 맞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죠. 게으른 학생, 게으른 주부, 주부가 돼서 게으르면 집안일이 제대로 되지 않겠죠. 게으른 직원, 어느 직장이든지 게으르면은 나중에 구조조정할 때 잘리기 쉽겠죠. 게으른 성도, 게으른 직분자도 다 이치가 비슷합니다. 그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 그의 게으름의 흔적이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게으름의 한 표는 오늘 본문에 잠을 많이 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물질적 궁핍이다. 가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교훈이죠. 잠언 10장 4절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들에게 식물을 나누어주며 참 일찍 새벽에도 일어났네요. 또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한다. 그렇게 잠언 31장 13절 15절 27절에는 교훈했습니다. 세상 일도 영적인 일도 그러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렇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세상 일도 주님 섬기는 일에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신약성경의 교훈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모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세월이고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서 곧 젊음이 지나가고 이제는 몸이 늙은 시대, 늙은 때가 와서 이전 같지 않습니다. 이전 같지 않고 자꾸 피곤해지고 이제는 여기저기 몸이 아픈 데가 생기고 그럽니다. 그런 세월이 곧 올 것이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부지런히 할 일이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경건의 훈련도 열심히 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그 경건 훈련을 가르쳤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성도도 직분자도 영적인 일에도 육신적인 일에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로 재판관은 재판할 때 사람의 낯을 보지 말고 공평하게 해야 하며 선과 악을 공의로 판단하고 선을 칭찬하고 악을 책망해야 하고 악한 악을 행한 자에게 바른 말로 책망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좋은 재판관은 그렇죠. 재판하면서 악인에 대해서 피고에 대해서 아주 교훈을 따끔하게 주더라고요. 이렇고 이렇고 이러니 이런 것이 아니오 하고 따끔하게 지적을 하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입을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한 후에 해야 한다. 집을 짓는 일도 사업을 하는 일도 그렇게 잘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면 실패가 적지만은 그렇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면 실패 연발이겠지. 실수 연발입니다. 특히 젊은이는 가정을 세우려 할 때에 가정이 무엇인지 결혼이 무엇인지 좀 생각하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준비, 몸의 건강의 준비, 경제적인 준비도 어느 정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죠. 그러면 고생을 좀 덜 하겠죠. 셋째로 우리는 까닭 없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를 하지 말고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개인적 보복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만 해요. 선하고 진실하게만 살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원수들까지도 사랑하고 선을 베풀라. 그것이 성경의 교훈임을 기억해야 하고 마지막 넷째로 우리는 자기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게으른 자는 지혜 없는 자다. 그리고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된다. 좀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가정일이나 아이들이 학교 공부나 또 직장을 가진 자는 직장의 일이나 또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일이나 봉사의 일에 부지런하게 성도는 부지런하게 삽니다. 세상 일도 믿는 일도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항상 공의롭게 정직하게 선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범사에 잘 준비하며 또 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우리가 끝까지 선을 행하고 원수를 갚지 않는 자들이 되고 또 범사에 부지런한 삶을 주께서 교훈하셨사오니 이 모든 교훈들을 마음에 늘 새기고 우리의 삶에서 좋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주님 선한 사람들, 또 부지런한 사람들, 늘 성공적인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헌금하는 생명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